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의 현실에서 당하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보이는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했던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내용과 원칙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극복했는가 보라. 저들이 무엇을 기대했으며 무엇을 감수했는가 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묵상하고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들의 삶의 원칙과 목표를 비교하여 보고 본받으라 하는 뜻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대표적인 그 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을 특별히 한 모델로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너희를 가르치던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여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그 믿음의 선조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내에서도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이스라엘 역사가 소유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저들이 소유한 거랍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모델로 삼기에는 그 옛 사람들은 좀 시대적으로 멀죠. 동시대를 살고 같은 환경과 시대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좀 더 살아있는 더 직접적인 증인들이 지금 여기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앞장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저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기록은 좀 없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전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고 뭐 물론 그 다음에 다 죽었죠. 바울도 죽고 요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순교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은 없습니다. 순교를 당했든 수환이 차서 죽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 죽은 이 사람들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따라 주어진 환경을 그 믿음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제일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한 사상이 있다면, 원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바와 같이 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궁극적인 심판으로 또 그때 가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저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목표와 이 내용과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어디서나 얘기합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일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을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목표요. 이 세상을 사는 원칙이요. 시각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나 아니면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살았던 성도들에게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상되리라는 기대죠. 더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국교회도 지난 꽤 긴 기간 동안을 이 정당한 신앙의 보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인다는 식으로 많이 그 보상을 강조해왔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식의 그 혼란이 사실 좀 깊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고 남에게 이기라고 가르치고 그러게요? 무슨 짓이든지 하라고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르죠.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경건과 거룩을 연습하며 그 일을 방해하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묵상해보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라.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현실에서 어떤 그 기대를 했었던가 보라 말이죠.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전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전혀 없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뜻밖의 그 예수님께서 직접 골라 뽑은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자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편을 드는 무리도 있었고 그가 이런 일로 이름을 얻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자 그의 편을 들던 자들은 자기네가 추종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믿고 있던 이가 붙잡히게 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뒤를 잇자. 그래서 열심히 자기네가 추종하고 존경하는 이 대사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자기네가 책임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열심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를 시기하던 이들은 바울이 갇혀서 일을 못하게 되자 뒤에서 모함하고 나쁜 소리 하던 것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나서서 일을 함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충성된 종이었다면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가뒀겠느냐? 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니까 갖다 가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진짜라 했고 여긴 대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이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열불나는 일이죠. 그동안 명예를 달라 그랬어요. 무슨 보수를 달라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좋은 결과와 좋은 명성이 얻어진 게 아니라 시기하고 모함하고 약올리는 부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 행위나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익 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주를 증거하는 일이고 이 일에 어떤 이들이 투기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자기를 더 화나게 하고 잘난 척하려고 행한 것마저도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데 쓰여졌다면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신앙의 싸움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것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각오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처음에 걸리는 시험은 다 이거예요.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모든 일에 순탄한 길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으로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보고 뭐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보고 가서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너희 세상은 왜 반나 이 꼴이냐 이렇게는 화를 안 내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게 사는데 너희들 왜 지랄이냐 안 그러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와서 지랄을 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과 영혼을 준비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실패케 하려고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무슨 무기로 고통과 형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을 원하면 신앙을 놓으면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은 고통을 면하게 해줘요. 신앙을 붙들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신앙을 붙잡으면 여러분 영생과 거룩과 영광을 얻어요. 고통이 면한다는 보상은 없어요. 계속 이 싸움이죠. 신앙이란 결국 그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세상과는 적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는 일은 안 하겠다. 이 싸움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바울이 자기 생애를 고난당한 것을 이제 공통분모로 하여 나열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목표, 내용, 원칙, 동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 세상 것이 아닌지 영원하고 고급한 것인지 세상이 그를 막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수고를 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의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40마이너스 1개예요. 왜 40마이너스 1개냐 하면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 때릴 때 40대 이상은 때릴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벌이 그러니까 39대라고 이게 40에 하나 감았네요. 최고의 체형이 39대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다섯 번 맞았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39대를 맞으면 거반 죽어요. 싱가포르는 아직도 곤장을 때리는 나라인데 그 곤장형에 처할 때는 의사가 꼭 동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세 대 이상을 못 때립니다. 석대면 벌써 거반 죽어버려요. 그 39대를 다섯 번 맞았다는 거는 39번 맞고 거의 죽을락 말락까지 갔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길을 가서 또 39대를 맞고 또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또 39대 그렇게 다섯 번을 맞고도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세상이 싫어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배 타고 가다 파손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는 줄 알고 여러 번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왜 만나요? 세상이 반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느라고 이 모든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은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할까 봐. 아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일을 방해받는 일이 있을까 봐. 저들이 미련하게 이것을 거부할까 봐. 이런 일들에 그는 안타깝고 목을 메고 있지 세상이 그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조금 변화가 됐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최고 인류 학교였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만 이제 모인 학교였죠. 그런데 이제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에 껄렁껄렁한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죠. 이제 광화문 근처에서 이제 주먹 쓰는 세 개 이렇게 끼어 있었던 쫄따구인데 고등학생들 지나면 괜히 붙잡고 야, 일로 와봐. 시키 빵값 내놔. 뭐 이거로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친구였는데 하루는 갔다 오더니 야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못 당했더라. 그래. 왜? 그 전날 잡았는데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었대. 야 인마 너 뭐야? 응? 이 밤에 어디 다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시키 말 안 해. 빨리 때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 과외 공부 가야 돼요. 빨리 때리고 놓아주세요. 저 과외 공부 가야 돼요. 그러더래요. 그건 못 당하는 거죠. 맞고 안 맞고의 자존심이 없죠. 그런 문제는 상관이 없죠. 공부하러 가야 되는 것이 일편단심, 가장 소중한 일이죠. 빨리 때리라 이거 시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죠. 너 때려라 이게. 빨리 때려. 39대 빨리 때려라.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39대 5곱을 오늘 하루 다 맞자. 중간중간 구창케 부르지 말고. 뭐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보상이 있다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되어 있었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가 복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의 만물의 주인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이 아니죠. 왜요? 온천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지. 물질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인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다 어디로 우리를 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데로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느 날 하여튼 알게 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을 가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을 알게 됐죠.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것을 알게 됐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왜 언제나 바꿔먹냐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팔아서 지금을 땜질하려고 그러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도록 많이 나느냐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우리 애들이 뭐 공부 평생 해봤자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 고생을 해야 돼. 그것만 하면 평생을 어느 학교 나왔다로 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밤낮 그 얘기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전공하고 네가 나온 학교에서 뭐 혜택 받지 않아도 그 이름 하나가 평생 동안 너를 찾아다닌다. 쫓아다닌다. 교회에서 구역장을 해도 어느 대학 나왔는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인생 80을 어떻게 희생하고 근신하고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 고급하고 높고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개념과 관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 안에만 복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운명이 있다고요. 영광과 치욕의 갈림길이 있다고요. 인간의 인간된 가장 고급한 영광된 구원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를 배신한 자들의 처절한 심판의 갈림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최소한 지킨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 걸리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넉넉히 극복할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신약성경 299페이지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를 동원하여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면 그 얘기는 곧 현실 세상으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종교성이 우월하되 된다. 윤리 도덕성이 더 뚜렷하되 된다. 잘났되 된다 하는 것을 증명받으려는 이 시험이야말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얻어 걸리는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들이 처음에 어디를 찌르냐면 자존심을 찌른단 말이에요. 정당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꼴이냐라는 자존심의 찔림을 받는데 그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그 길에서 형통하지 않았다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몸에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에 그들이 바울이 만났던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또 사단의 가시라라고 표현한 어떤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라 라는 표현 때문에 심각한 안질이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도 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라는 표현이 갖는 것, 시험한다는 것과 어근이 같은 병 중에 간질이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간질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설교를 잘하고 또는 뭐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고 그가 개고품을 품고 버둥거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심각한 손해가 됐었겠습니까? 저도 뭐 바울만큼은 안 해도 심각한 외형적인 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을 당해요. 한 번은 LA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이 저에게 저를 꼭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분 보고 당신이 이렇게 오매 불망하던 박목사님입니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소개하는 사람을 보더니 심각하게 진짜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도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꿈에 그 일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면전에 놓고 진짜냐고 묻는 건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확인은 됐는데 신분 확인은 됐는데 그 사람이 뭘 기대한 거예요? 제 테이프를 다 듣고 제 책을 다 봤대. 그러면 벌써 이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거나 내용의 이 살벌함을 봐서 아 이 사람이 벌써 폐랍게 생겼을 것이다. 어? 마르고 눈에 총기가 있고 작을 것이다. 이쯤은 상상을 해야 될 거네. 그렇게 들으면서도 본인의 그 생각은 목사에 대한 기대는 다 뭐예요? 일단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부하게 생기고 자애롭게 큰 눈을 그러나 가늘게 뜨고 있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유엔수들이. 그런 날 딱 보더니 완전 이게 뭐 머리카락이 곤두섰죠. 쳐다보는 게 서늘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각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 가시를 빼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과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가치가 방해를 받을까 봐 이걸 빼주십시오인데도 뭐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고요. 우리는 바울이 훨씬 형통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한 지위를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잘 되고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복음이 갖는 영원성, 저 나라에 속한 내세성을 잊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갖는 보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하여, 억울함에 대하여 넉넉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왜 안 주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신령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혼동될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과 방법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최선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기를 때에도 자식이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그 애들 키워보면요. 공부에 대해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번씩 다 해요. 좀 열심히 있는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 가니까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자퇴하고 독립하여 개인으로 공부를 하겠다. 학원에 나가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1, 2년 빨리 대학을 가는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재주와 길을 가야 되는 그 특별한 사람,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학교는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래의 그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귀한 장소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만나는 그런 그래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도 그렇게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래? 자녀들이 그 얘기를 하죠. 부모가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볼자면 그게 훨씬 손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더 지름길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베푼 우리가 보면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길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따른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과 결실됨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많은 짐들에 대하여 울고불고 할 문제가 아니라 묵묵히 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신실한 믿음으로서 만이 아니라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결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선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들 위인들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추앙하고 그러는 입장에만 세우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배경, 조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나를 사랑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베푼 과정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여러분의 신앙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